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의 유엔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안보리 이사국들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당초 안보리 차원의 공개 회의를 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즈음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어제 9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권고대로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의 장점이 16살 이상 개인의 사용 위험성을 능가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1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국에서 일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FDA의 승인이 이뤄지면 백신 배포가 시작되며 접종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백신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CDC는 오는 13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9,080억 달러의 재정지출 확대 법안 논의가 어제 결렬됐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1,600억 달러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부양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안을 포함하는 대신 민주당이 원하는 주정부 지원을 수용하는 식에 타협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연내 부양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지만 이로써 새로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 의회는 추가 부양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개월간 합의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의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3살의 남성이 외국 혹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실언을 밝히지 않았으나 홍콩 민영방송 TVB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지미 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미 라이는 홍콩 국가안보법이 지난 6월 시행된 이래 기소된 이들 중 가장 저명한 인사입니다. 오는 12일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바가 내년부터 이중화폐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미겔 디아스 칸을 쿠바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중화폐제를 폐지하고 24페소의 가치를 1달러에 연동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달러에 고정됐던 태환페소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25년 넘게 이중화폐를 사용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통화개혁이 시장 원리 왜곡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정상회의에서 8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 뒤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이 유럽 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 사흘째를 맞아 미북 협상을 조율해왔던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인권 증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 동해안에는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인권 증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을 맞는 오늘 미국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기념한다면서 미국은 개인이 평등하게 창조되고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믿음에 따라 처음 세워진 나라인 만큼 이 날이 미국인들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당시 유엔 회의를 소집한 건 미국 영부인이었다고 강조한 뒤 트럼프 행정부 아래 국무부 또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국무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이 인권 존중과 보호에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늘 하게 될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신장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까지 그리고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 이르기까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역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부의 통치가 세계를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한 곳으로 만들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면서 반면 또 역사는 인권이 언제나 주의 깊게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항상 연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우리는 전 세계의 인권에 대응해 일어서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우간다, 중국, 러시아처럼 인권 유린을 지속하는 나라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인권 상황이 혐오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과 세뇌를 하거나 부당하게 감금하며 사회 모든 수준에서 억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으며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의 세계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관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제재보다 국제협력과 국제사법체계 회부 등으로 개선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는 10일 VOA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새 인권제재 체제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중대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즉각 이런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김정은 등 북한의 당과 군부 고위 관리들에 대응한 국제연대를 확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뷰에 보낸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인권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동참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유럽연합 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제재는 북한 엘리트들이 김 씨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공개 처형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유지, 다른 구금시설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에 워낙 많은 군부와 정치 인력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조기 제재에 있어 주요 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먼라이츠 워치가 유럽연합의 이런 제재를 촉구해왔기 때문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전 세계에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고문, 국민의 노예와 강제 실종 등 중대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의 여행 제한과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등 금융망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해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대한 인권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유럽연합의 기본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10일 VOA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계인권제재 체제는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고위관리들의 인권유린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그러나 새로운 제재 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또 보이는 것처럼 포괄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 대응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부족이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새로운 인권 제재 체제에 동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그러나 제재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단체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제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반적으로 순효과가 없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팡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부가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을 기다렸다는 게 처참하다고 밝혔습니다. 팡 연구원은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체계 회부를 촉구하는 등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9일 세계인권제재 체제의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새로운 체제가 어떤 케이스에 적용될 것인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등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다를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물망초가 10일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전망 세미나에서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들의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노력이나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근간은 뭐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신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지적에 극구 부인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룬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 외교 공관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고 해명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면서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는 매년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안해 통과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과의 인권 대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전 대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유럽연합이나 북한 인권법을 적용하는 미국처럼 함께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이슈화를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불란서 이런 나라들도 좀 북한 인권법을 만들도록 그래서 국제사회가 동일 보조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유명무실화된 북한 인권법을 준수하고 북한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실행에 옮기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한국 내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동맹 관리 등 국내외 우선순위 해결 과제가 산적한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남북 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 간의 비핵화 협상 시간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인원 충원하고 트럼프 이제 외교 정책을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국내 사정, 국내 교통 정리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시간이 6,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 굉장히 급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시간표는 빨리 티킹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북한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성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닐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이나 방역 등과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 당국이 한 발 앞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급함으로 오히려 잘못된 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핵화 시간표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사흘째를 맞아 미북 협상을 조율해왔던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미북 대화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원용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 담당 특사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8년 8월 미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후 미북 간 진행됐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소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정권 교체 이후 미북 대화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전날인 10일에도 해슈테트 특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도훈 본부장 또한 10일 오전 해슈테트 특사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슈테트 특사는 그동안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한 인물로 특히 지난해 1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성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서 10일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yongyang has some pivotal events coming up. In particular,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We strongly encourage the North Korean.
비건 부장관은 북한은 주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갖는다며 지금부터 그때까지를 외교 재개를 위해 길을 닦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인권과 같은 가장 민감한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1일 저녁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함께했습니다. 강 장관은 비건 부장관이 미한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고별 방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과의 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실용적인 외교관이었다고 미국의 전직 대북협상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상회담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대북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실용적인 외교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어떻게든 진전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비건 부장관과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비건 부장관은 미국 관료주의 안에서 제약적인 상황에도 직면했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아이언온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현실적이었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이 대북 협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상황은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그의 임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본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점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정상회담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건 부장관과 실무진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이는 비건 부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안타깝게도 비건 부장관이 대북협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진에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북한은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비건 부장관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교관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만 관심을 가짐에 따라 비건 부장관에게는 북한과 협상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도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무협상단은 협상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실무협상이 하루 만에 결렬됐고 북한 정권은 그 이후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비건 부장관이 좋은 협상가로 북한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 제201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창원 한국 국무조정실 1차장은 서울 국방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기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적 또 사회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12곳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12곳에는 용산기지로는 처음으로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한양국은 2002년과 2004년 각각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번 반환으로 남은 반환 대상 기지는 모두 12곳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은 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적 정책을 보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력의 많은 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만큼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차기 미국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사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은 신중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rked for General Austin when he was the senior commander in Iraq. I know how he thinks.
샴포 전 사령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라크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휘하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지명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지명자는 지난 9일 지명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I fervently believe that, as you said before, sir, that America is strongest when it works with its allies.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오스틴 지명자의 동맹 관련 발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his comment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illustrate that he understands the fundamental importance.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해당 발언은 그가 동맹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특히 미한 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동맹을 중시하는 오스틴 지명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한국 국방장관과 연례 안보회의 등을 통해 동맹 강화를 위한 단호하고 활발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과 한반도 정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오스틴 지명자의 최근 경력 중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며 한반도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ll of his recent assignments in the military were focused on the broader Middle East. Austin's going to have to do some.
오웰런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오스틴 지명자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 군 장병들과 당국의 헌신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 역시 중동에 집중된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caution those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 Middle East, and particularly Iraq and Afghanistan.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은 중동 중에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됐는데 한반도는 이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동에서의 정책이 꼭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샴포 전 사령관은 중동 지역에서의 주된 임무가 국방장관으로서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gardless of whether he was the commander of the US Central Command, he was also the vice chief of staff of the army. So he had a
중부 사령관 외에도 육군 참모처장으로 재임하며 미국 육군의 전 세계 작전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미국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스틴 지명자가 국방장관으로서 조력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y all have to originate with strategies that come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So in that sense,
미국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하고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또 향후 제재 정책 등은 어떻게 할지는 백악관과 국무부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선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너무 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if provocation takes place after, you know, the Biden administration takes place, I think it's very important.
만일 미국이 너무 과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양보를 성공적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향파 인사인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의 고별 연설이 있던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장.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이룬 성과 중 첫 번째로 대북 제재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Over the last six years I've worked hard to pass the first ever mandatory sanctions on Kim Jong-un an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regime.
가든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최초의 의무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잊혀진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줄곧 강경한 대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드너 의원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그를 인간 오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고 결국 2016년 북한에 대한 미 의회 최초의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즉 CBID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최대 압박 완화를 우려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 부과 등 완전한 복원을 행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Look,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as started to engage.
가드너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중순 VOA에 압박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킬지 모르겠다며 북한은 제재 효과를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때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북한과 대화 중단을 촉구한 것도 가든 의원입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가든 의원의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패배해 상원을 떠나는 가든 의원이 이루지 못한 과제는 추가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의 의회 통과입니다.
Congress ought to continue to pass things like the LEAD Act, my legislation to fully enforce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why the White House ought to continue its pressure of maximum.
가든 의원의 의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담은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에서 가든 의원의 역할을 누가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 목표일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북한이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촬영한 위성사진들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듯한 고층 건물들이 약 5.5km에 걸친 해안가를 따라 세워졌고 건물 주변 도로들은 조경까지 끝낸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발견됩니다. 건물 옥상 부위에 아직 철골 구조물이 시멘트 등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외벽 공사가 절반만 끝난 듯 기존 공사가 마무리된 곳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크게 늘렸던 가구 수입이 최근 몇 개월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내부 공사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최종 완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이 관광지구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은 2019년 10월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 시한을 6개월 늘어난 올해 4월 15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대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관광지구의 개장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된 시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은 또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의 경우 당찬 건일인 올해 10월 10일 완공 목표일로 정해놨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10월 22일자 위성사진에는 병원의 외장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도로 포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일부 부속 건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초 완공을 공언한 날보다 약 열흘 뒤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북한 측 도로가 연결되고 올해 초에는 세관 추정 건물 부지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시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들은 올해 초 예고 없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은 BOA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건설과 관련한 자재나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o it seems that right now in terms of finishing construction and other things with the measures that North Korea had in place for social distancing.
북한 내 건설 등은 북한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물자 조달에 제약이 따랐을 것이며 이로 인해 완공 예정일이 뒤로 밀렸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통제 경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곳곳에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특정 프로젝트에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자들이 이미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갑자기 계획에 없던 건설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기존의 계획까지 망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종합병원 건립이나 대규모 관광단지, 마무리 짓지 못한 평양의 류경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회복력 혹은 탄성이 부족한 북한 경제의 특수성에도 주목했습니다.
One big characteristic of a market economy is that it tends to be resilient. So if something trouble happens, of course.
시장 경제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시장 차원에서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속에선 당장 시멘트 값의 작은 변동에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했습니다. 전염성 질병 중에는 결핵이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9일 2019 세계건강추정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사망 원인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 사망 원인 1순위는 뇌졸중으로 사망자 10만 명당 193.4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WHO는 추정했습니다. 10만 명당 122.1명을 기록한 심혈관 질환이 2위, 그리고 102명을 기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질병은 모두 비전염성 질환으로 5년 전 통계에서도 3개의 질환이 사망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4위는 결핵으로 전염성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5년 전 5위에서 2019년에는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결핵과 함께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원인 10위 안에 든 질병은 6위에 오른 하기도 감염입니다. 이 밖에 5위 기관지폐암, 8위 고혈압성 심장질환, 9위 간암, 그리고 10위 간경화 등 비전염성 질환들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는 10만 명 가운데 24.2명을 기록한 교통사고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순위의 1, 2, 3위는 각각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북한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달리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4위는 하기도 감염, 그리고 5위는 신생아 질환이 올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추진 중인 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등 북한으로의 인적, 물적 왕래 제한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WFP에 송금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쯤 북한의 지원 물자가 도착해 북한 측 11개 공장에서 영양 강화식품이 생산되면서 북한 주민에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자 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2006년 지정한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발 주간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행사가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사는 북한의 납북 문제를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북된 모든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납북의 실상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마이 히데키 일본 특정 실종자 가족회 회장과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 프레드 원비어와 신디 원비어 씨 그리고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또 이 밖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납북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지정했고 내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던 한인이 설립한 입양 홍보단체가 중국 내 버려진 탈북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et's go and start bidding on this. Three of those people who signed that helmet are now deceased.
자, 그럼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헬멧에 서명한 세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름다운 전시 상자와 정품 인증서도 함께 드립니다. 이 차가는 $3,000에서 시작했습니다. 미 주류 언론사의 한인 여성 앵커가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 스타워즈의 한 소품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속 인물 다스베이더의 헬멧으로 조지 루카스 감독과 주연 배우 해리슨 포드, 음악감독 존 윌리엄스 등 7명의 유명 인사가 친필 서명한 50개 헬멧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날 온라인 경매에는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에 들어간 사진 등 60여 개의 품목이 나왔고 여기에 탈북민이 만든 물건도 포함됐습니다.
Rob this helmet blind because that was an amazing deal. Congratulations to the person who got it. I mean, like I said, you could almost like eBay this for probably a whole lot more money.
누군가가 이 헬멧을 $3,300에 훔쳐간다고 할 정도로 싸게 사가네요. 왜냐하면 이베이 같은 경매에 나갔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물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돈은 모두 그 아이들에게 갑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2020 MPEG 비대면 사랑의 혜택은 입양 홍보단체 MPEG의 연례 후원금 모금 만찬 행사로 6회째의 노래 행사는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당일 목표 금액은 20만 달러. 중국 내 탈북 여성을 엄마로 둔 고아들과 중국 내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보육원, 한국 내 보육원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MPEG은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 즉 입양 아동 홍보를 위한 사명이란 뜻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한국인들에게 입양의 중요성과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미국 내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한인 남성 스티브 모리스 씨는 14세 때 한국의 한 보육원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코어퍼레이션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대표는 VOA에 21년 전 MPEG을 설립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난 한국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입양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오래오래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해결책은 딱 하나였어요. 그거는 공개 입양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모리스 대표는 단체 설립 후 한국의 방송사들이 본명의 최석춘인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등 당시 한국인들이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애썼다며 한국 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입양 기관이 아닌 홍보단체지만 MPEG을 통해 양부모를 만난 한국인 어린이가 미국 내에서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모리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입양 홍보 활동을 벌이던 이 단체는 지난 2016년엔 북한과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낳은 고아들로 시선을 넓혔습니다.
북한은 뭐 진실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도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뉴스 그 뭐 몰래 찍은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가 이제 입양을 홍보하지만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가정에서 자라야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러나 북한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모리스 대표는 말합니다.
그때 통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자. 네, 통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때 가서 통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서 고아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돕자. 이런 것을 그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금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다 보고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고아원 설립, 입양가족 연결 등 북한 내 사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에게서 출생한 후 고아로 남겨지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전망, 노스코리아 비전이란 이름의 사업입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 여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버려진 고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교나 직업학교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학생 대부분이 혈혈단신 고아로 자란 만큼 학생들이 학비와 기술사, 물품 구매비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리스 대표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 한 명의 1년간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약 $1,500로 이 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또 도서와 학용품, 제복 구매비는 $500, 의료비로 $100가 필요합니다. 모리스 대표는 2만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버려진 탈북민 고아들이 지붕이 없는 집이나 차가운 콘크리트 창고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이 매우 열악했다며 자신의 중국 방문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고요. 거기에 이제 한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지금은 오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으로. 이 여자아이는 이제 엄마랑 헤어진 지 6살인가 9살 때부터 헤어져가지고 북송됐다고 그 후로부터 만난 적이 없다 그러고요. 아버지하고 조금 더 살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완전 고아가 된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주는 이제 장학금으로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75명을 돕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온라인 후원금 모금 행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이 단체 장학생들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주신 자금을 학비로 사용해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MPA
이날 경매에 총 250여 명이 참여했고 19만 달러 후원금이 모였는데 특별히 이 단체의 북한의 전망에 기부한 사업체가 소개됐습니다.
$178,000 and Kansha has stepped up again this year.
3년 동안 총 17만 8천 달러를 기부한 제임스 일린 일본계 미국인 남매에게 모리스 대표는 감사패와 탈북민 화가의 그림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토런스에서 칸샤 크리머리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일린 유카리 씨는 VOA에 모리스 대표는 자신 스스로가 고아였고 입양아로 자라 누구보다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He understands and has so much compassion for the orphans because he was one. And so like
모리스 대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일린 유카리 씨는 이 단체의 후원금 사용 방식을 신뢰한다며 내년에도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유카리 씨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중국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고도 싶다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all believe in a compassionate God and we just want to, you know, this is all because Jesus loves you.
우리는 모두 인정이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비추고 싶을 뿐입니다. 유카레 씨는 아이들에게 모두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래전 가족을 학대하던 아버지, 집을 나간 어머니로 인해 고아가 됐다는 엠펙의 스티브 모리스 대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고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라라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을 단체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모든 어린이는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 엠펙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이 아이들도 살 권리가 있고 일반 아이들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떳떳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입양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아이들은 입양을 안 되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또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기념일 사이에 놓여있는 16일간은 성적 차별에 기초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런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존 바르사 부행정관 대행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다며 세 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성차별 폭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력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존 바르사 부행정관 대행은 국제개발처 파트너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그동안 여성의 성공과 번영을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인식해왔습니다. 존 바르사 부행정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는 민간기관과 여성단체, 기업과 정부기관들과 손잡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처는 경제발전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 평화, 안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을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국제개발처가 마련한 평화 프로그램에 7만 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00만 명 이상의 성차별 폭력 희생자를 위해 법적 지원, 정신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차별적 폭력이 기존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16일간 성차별적 폭력 추방을 외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골치 아프고 계속 진행되는 나쁜 관행에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존 바르사 부행정관 대행은 우리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이고 모든 개인에 대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바르사 부행정관 대행은 국제개발처는 16일 기간은 물론 매일 전 세계 여성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